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8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20분부터 5시 10분까지 단거리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200km 내외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날 원산 앞바다 반함선 고속함에 탑재된 함대함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최고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서방과의 핵합의 타결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8일 공군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만나 이란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자이드 장관은 케리 장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과 합의를 타결하는 유일한 길은 존중과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 핵 문제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오는 3월 24일까지 정치적인 타결을 마치고 7월 1일까지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지도자들은 8일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을 위한 프랑스와 독일의 평화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친러시아 반란을 끝내기 위한 치열한 외교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의 이번 협상이 열렸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네 나라 지도자들이 오는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평화 계획은 지난 9월 실패로 끝난 민스크 휴전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기 문제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안보 우려와 무장반군 보코하람의 반란 때문에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를 6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타이루제가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위원과 유권자, 선거 참관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면 무고한 젊은이들의 목숨과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반군인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방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는 평화로운 투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1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됐습니다. 7일 자정을 기해 야간 통행금지가 종료됨에 따라 바그다드 시민들은 8일 새벽 거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실시된 바그다드의 야간 통행금지는 폭력 사태와 납치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한편 야간 통행금지 해제를 앞두고 바그다드에서 7일 잇단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3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테러리즘에 온 힘을 다해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케리 장관은 8일 폭력적 극단주의의 증가를 정당화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겁니다. 이보다 앞서 요르단은 7일 사흘 연속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첫 순서로 미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죠.
We've made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 door is open to meaningful engagement while applying unilateral.
네,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의 말입니다. 북한의 대화 중단 발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의 의미 있는 관여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동시에 독자적, 다자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그 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 성명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그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지난 4일 날 발표됐습니다. 아, 다소 장문의 그 성명이었는데요.
네.
이 성명에서는 아, 그 대화를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잘 아시는 대로 아, 그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아, 그 이유로 해서 아, 새해 초였죠. 1월 2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그 행정 명령을 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행정 명령을 한 가지를 들었고요. 또 아, 유튜브의 그 말하자면 인터넷 공영상 사이트죠.
네.
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북한이 아, 머자나 붕괴될 것이다라는 네. 그런 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있었고요. 또 아, 지금 미 의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론됐고요. 또 아, 조만간에 미군과 한국군이 한국에서 합동으로 실시하게 될 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부터 시작되죠.
네.
아, 이것을 거론했고 또 저희 VOA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플로리다에 소재한 미 특수전사령부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아, 방안이 아, 논의됐다라는 그 회의를 지적하면서 이 아, 미국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적대시 정책을 더욱더 아, 그 강화하고 있다 이런 아, 비난을 하면서 예, 결국은 그 부분은 이런 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선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네. 그 국방위원회 성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날강도 미제가 우리의 사상을 말살하고 우리의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발악하는 한 미국 것들과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미국과의 그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참 강력한 발언 또, 또 때로는 그 거칠게 들리는 그런 그 용어를 썼는데 성명을 또 보면 미국이 핵무력이나 사이버 전력 등으로 전쟁을 도발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맞서겠다. 아, 미국 본토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방위원회 이번 성명은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한 그 인터뷰죠. 그 북한 붕괴론을 언급한 인터뷰 얘기에 대한 그거와 또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그 이른바 그 대북 적대시 정책에 어떤 관련된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한 그 평양 당국의 그 나름대로의 그 불쾌감과 그 반발의 표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상당히 그 그 부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 미국을 비난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당장 지금 무슨 핵이나 그 미사일 발사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 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VOA에 북한이 그 양극단으로 가며 그 핵 보유국과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그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몽상이다 이런 그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지금까지 줄곧 그 미국에 대화를 하자 계속 그렇게 그 요구를 해온 상황이었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이렇게 미국과의 대화 단절을 선언한 그거 그 성명을 발표한 그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바로 그 전에 그 방금 최 기자가 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몽상이라고 했다는 것은 네.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는 아닙니다. 저희가 국무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취재를 해서 그렇게 그 전해드린 그런 발언이었고요.
네.
그 배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서서 제가 다섯 가지 그 북한의 국방위원회 성명이 그 성명을 발표하게 된 논거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직접적으로는 그런 북한이 나름대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또 그 성명에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그 배경이 있는데요.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동맹국들과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과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정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그런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은 또 이런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도발을 삼가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권고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위임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뭐 여러 그 성명이나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은 대개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요. 최고 지도자의 지시 또는 최고 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하급기관이 발표한 때 쓰는 문구입니다. 과거로 고슬로 올라가면 72년도죠.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이 문구가 따릅니다. 위임에 네. 따라 할 때는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그 국방위원회 성명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의중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북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if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talk seriously abou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미국도 그럴 기회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인데 앞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체적인 관측이 올 들어서 미국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한 그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를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그 강한 발언들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은 붕괴, 북한 붕괴가 그 머지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북한은 상당히 강한 어조의 그 여러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를 비난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과 긴장이 높아간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성김 대표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북한이 대화 중단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공개리에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성김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언을 하면서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갈등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미국도 그럴 기회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다시 씁니다. 북한과의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핵협상 이 부분.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핵협상과 관련해서는 신뢰할 만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겠다. 이렇게 분명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과 북한이 최근까지만 해도 대화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요. 북한은 바로 얼마 전에 성김 대표를 평양으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무산은 됐습니다. 이 김 대표 평양 초청 관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직 뭐 100%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요. 앞서서 그 성김 그 대표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이 최근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의했음을 시사하고 그러나 자신의 방중 기간 중에 북측과 접촉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당국이 뭐 즉각 또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1일 미국의 그 성김 대표의 평양 방문을 최근 제의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공개하고요. 미북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김 대표가 왜 북한의 초청이라는 게 이제 평양으로 오라 이런 초청인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 물론 그 성김 대표를 북한 측이 초청했다는 것은 북한 측이 발표였고요.
네.
이 성김 대표 자신은 이 외교적으로 물밑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별도로 그 소식통을 통해서 취재한 바로는 북한의 발표대로 성김 대표를 초청하는 그런 북한의 입장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 소식통은 북한의 대화를 먼저 제의한 것은 올해 초쯤에 미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북한의 성김 대표 초청은 바로 이 제안을 받고서는 나온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역시 분석인데요. 성김 대표가 왜 북한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것은 최근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맥락에서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은 마치 북한의 입장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네, 네. 있을 거고요.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북한이 사실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네.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당국자들이 최근에도 미국의 그 전직 관료 출신들을 그 제3국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네.
만났으니까요.
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당국과의 대화를 하는데 제3국으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베이징에서 그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대화에 진지한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최근 그 외교 공세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다죠?
그렇습니다. 성김 대표는 그 한중일 그 동북아 3국 순방을 마치고요 워싱턴에 돌아와서 그 워싱턴의 유명한 그 연구소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그 토론에 참석했는데요. 이 중에서 앞서 얘기한 북한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그 외교 공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성김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북한이 올해 들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 공세를 펴도 그들로부터 그 일관된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이는 북한이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의무를 따라야 다른 나라들과 비로소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성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미 국무부의 대니엘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Change in North Korea does not need to be regime change.
네, 북한의 변화는 꼭 정권 교체일 필요는 없다. 대니엘 러셀 차관보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은 미국과 상종할 뜻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또 미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이 러셀 차관보가 이 앞서 그 성김 대표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발언을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실 말씀하신 성김 특별 대표하고 러셀 차관보의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같은 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보면은 그 메시지의 내용도 일관되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그 미국은 진지하게 북한과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러셀 차관보는 왜 북한의 변화가 꼭 정권 교체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느냐? 이 앞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정권 붕괴를 거론한 것이 사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북한을 가장 고립되고 전 세계에서 또 단절되고 가장 잔혹한 독재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나 미국은 그렇다고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는 없고 북한을 한편으로는 압박하지만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관련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 해결을 이뤄낸다는 그런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공개리에 발표하기 위해서 이 그 정권 교체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 미국은 그 대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진정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러셀 차관보가 이번에 그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그 한 얘긴데요. 그 러셀 차관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진정성의 기준은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입니다. 북한이 그 비핵화 관련해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자회담 또 9.19 공동성명을 지킬 용의가 있는지 또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이럴 경우에 그 북한과 그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 내놓은 핵실험과 군사훈련 중단을 맞교환하자 이런 제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북한 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북한의 이 제안은 암묵적인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국무부는요,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그 합동 군사 훈련은 그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방어적인 성격이고 또 정기적인 것이고 사전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핵실험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라든지 국제사회 여러 가지 그 규범으로 인해서 그 북한의 핵실험은 불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 측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제안은 제가 암묵적인 위협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그 웬디 셔먼 그 국무부 차관이 말한 네. 대로 이 북한이 만약에 이 맞교환 제안을 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위협으로 들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러셀 차관보도 다시 한번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간에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우리는 뭐 상관없이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좀 어떻게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미국 북한 관계는 과거보다는 좀 긴장된 분위기 또 과거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 기류가 흐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한국 정부는 그 미북 간의 이 같은 긴장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더 이상 소모적인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이렇게 거듭 촉구했고요.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의 여부 간에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 이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앞서서 미국과 북한이 좀 냉랭해지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계속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에 또 6.1제 통일부 장관이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이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그 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6.1제 장관은 또 6.1제 물론 6.1제 장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간의 당국 간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그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시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6.1제 장관이 지난 6일 날 언급한 내용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간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장관의 발언 내용은 남북 대화가 열리면 북한이 요구하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회담이 열리면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시사였고요. 실제로 유 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스타디가 됐다라고 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의 걸림돌들을 그 서서히 제거해 나가려는 그런 그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 정부는 이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민간 부분의 남북 교류 협력을 최대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교류 협력이라는 것을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교류 협력은 사실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문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네.
대북 지원과 관련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학술이라든지 종교 이런 네. 부분들로 교류를 상당히 과거에 그 진행을 해 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지 장관은 올해는 가급적 다 그
네.
허용을 하겠다라고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진전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워싱턴에서는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선 인준청문회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인준청문회는 사실 저희 그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생소하실 텐데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그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법관도 포함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대사도 있고요. 외교부에.
네.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공직자, 지명된 공직자가 그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 꼼꼼히 따져보고 그것을 승인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준청문회는 그 대통령의 행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대의기구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도 당연히 고위직으로서 장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이 국방장관이니까 상원의 군사위원회가 소관부처고요. 네.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승인을 해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부분의 그 청문회 그 내용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그 청문회에 나와 있는 그 당사자가 그 강요에 가령 이제 그 발탁이 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도 또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카터 지명자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카터 그 국방장관 지명자가 4일 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출연에 앞서서 그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서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량 살상 무기 북한의 그 미사일과 핵 문제 이런 얘기를 그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또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질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북한이 지난번에 그 제의한 내용입니다. 미한 합동 군사 훈련과 북한의 그 핵실험 중단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미한 합동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합동훈련은 그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는 방어적 훈련인 반면에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같이 맞바꾸는 이런 것은 그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문제도 거론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애슈턴 카터 지명자는요, 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마땅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킹을 전쟁 행위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서 이 소니사 해킹에 대해서 그 평가했던 부분과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반달리즘, 그러니까 사이버 상에서 말하자면 남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네. 반달리즘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이었고요. 따라서 전쟁 행위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자, 이제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러면 인준이 순조롭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 척 헤이글 국방장관 후임으로 그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는데요. 당시 그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카터 그 지명자가 전략적 관점과 기술적 노하우를 고루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카터 지명자는 그 미국이 아주 그 명문대죠.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거쳐서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고요. 또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그 부장관을 지낸 그 국방 분야 그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특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 98년에 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함께 그 페리 보고서를 그 공동 작성한 적도 있고요.
네.
과거의 인터뷰 사례를 보면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이 그 개혁 개방이나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인준 과정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사실 그 이 애슈턴 카터 지명자는 대북 강경파입니다.
네,
이 강경파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뛰어난 전략가이고 또 그 국방 관련 기술이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역량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아서 또 사실 차관보에다가 국방부에서도 부장관까지 다 거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 지명자에 대해서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다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 의원들도 이 애쉬턴 지명자의 그 강경한 대외정책 노선, 군사정책 입장 이런 것 때문에 반기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준청문회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인준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미국 의회에서는 참 1년 내내 수많은 청문회가 열립니다. 북한 관련 청문회도 역시 여러 건이 열리게 되는데 또 다른 청문회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미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 국방정보국의 영어 약자로 DIA라고 하는데 여기 국장이 하원 청문회 출석해서 북한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 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 국방부 산하 그 국정보국이죠. DIA라고 부르는데요. 이 DIA의 그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이 최근 그 하원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그 증언을 했는데요. 스튜어트 국장은 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특히 북한이 앞으로 그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그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미사일 부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추가 미사일 발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하죠?
예, 물론입니다. 그 핵 문제 관련해서는 최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이 북한의 핵 개발, 핵무기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북한의 핵무기가 그 미사일 개발과 함께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고 또 미국의 최대 우려 사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고위 그 안보 관련 당국자들은 누누이 강조해 온 사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렇게 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네. 북핵 6자 회담이 여러 해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 한국 중국의 6자 회담 수석 대표가 만나서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자, 이번에 베이징에서 만난 그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최근에 그 한국과 그 중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가 그 베이징에서 만나서 그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그 한국의 그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하고 그 중국의 그 6자회담 수석 대표죠.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는 당연히 그 6자회담 재개 방안과 비핵화 방안 그리고 북한의 도발 방지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회담에 이어서 그 황 본부장이 그 베이징 현지에서 그 기자들과 잠시 만났는데요.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이끌어냈고 이번에 중국과도 그 의견 접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견 접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그 의견 접근 이 부분은 이견, 견해차를 좁혔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 핵 문제, 특히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견해차는 무엇이냐. 이 같은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6자회담 재개의 시기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국은 조속히 조건 없이 6자회담이 재개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
네.
그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진정성 있는 그런 의사표명을 해야 된다. 그것이 꼭 핵무기를 사전에 대화 전에 폐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핵무기 비핵화를 하겠다는 진정한 의도를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양측 사이에 이견이 좀 좁혀들었다면은 시기라든지 조건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아, 그 공동점이 좀 찾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아, 그 추측은 할 수 있는데요. 아, 황중국 본부장이나 우다와이 특별대표 다 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또 여러 해 만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었는데 이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한중이 함께 오래전부터 이제 추진해 오던 한라인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제 양국의 군사 협력 교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안보 현황에 대해서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죠.
네. 자, 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고 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그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하고요. 그 중국의 그 군사 최고 책임자죠. 창완 추엔 국방부장이 그 한국 국방부에서 그 회담을 가졌는데요. 그 두세 가지에 대해서 합의됐습니다. 먼저 이 한국과 중국은 양국 그 국방부를 연결하는 직통전화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두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 중국은 그 고고도 그 미사일망이죠. 그 사드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중국의 그 CCTV의 보도를 보니까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특히 그 6.25 때 그 한국에서 전사한 그 중국 군의 그 유해 송환 그리고 또 이 바로 이 고고도 이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도를 한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공식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진정성이 확인되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과 중국 당국자가 만나서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한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당편에 자취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좀 자랑을 할 것 같으면 단편 소설의 그 소재를 잘 잡는가.
지난해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린 도명학 씨는 한국 정착 8년 차인 탈북자입니다.
인천공항에 살박이 아침에 날 박자마자 딱 내렸는데 야 내리자마자 이렇게 정신이 듭니다. 그냥 소나무에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입고 있는데 거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적당이구나. 정말.
몰래 들었던 라디오 방송으로 상상만 했던 남조선의 모습. 중국 땅에서 텔레비전으로 확인했던 한국 땅의 발디딘 첫인상은 이곳이 나의 조국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니까 우선 말부터 이게 통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사람다운 것 같은 거예요. 이 말부터 통하니까 이게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글을 써보고 싶었던 가슴의 응어리는 분단의 문학을 초월하는 새로운 생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리 와가지고 쓰는 게 문제 아니다. 지금 나도 북한 문학을 했던 것만큼 남쪽 문학을 알아야 그 차이를 알고 또 세계 문학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대여성 의미가 없다. 북의 특색을 가진 한국 작가.
진정한 남한 사회를 알기 위해 찾아 나섰던 밑바닥 생활 체험은 몰랐던 한국의 참모습을 알게 했습니다.
이야, 뭐 북한에 꽃제비들이 이 소리 들었으면 저게 무슨 세상이야. 그 도시락을 다 나눠주는데 줄을 서서 옆에서 말이야 색스폰이랑 가지고 와서 그 성가대에 와서 부부부부 하면 엉덩이를 흔들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음악까지 가가지고
아내와 세 딸 그리고 사위까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소설가 도명학 씨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을
그렇죠.
거고.
그때 97년도에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야 이게 사상적으로는 자유 찾아가야지. 내 이게 안 수백만이 굶어 죽을 때예요. 그때 우리 집도 어느 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집에 내 없으면 오히려 조금 더 살지. 내가 있으면 더 죽는다 이 상황이었거든.
때는 1997년 고난의 행군이 절정을 치고 있을 때. 양강도 해산에 살던 조선작가동맹 소속의 도명학 씨는 사상적 자유를 찾아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차라리 없어졌으면 차라리 우리 처갓집이서라도 좀 더 잘 돌보겠지 좀 이런 거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굶주림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자신을 비난하면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압록강물에 발을 넣었던 겁니다.
아, 그 친구도 가운데 서서 우는 거예요. 그 친구는 왜 우는 거? 일단 결혼 날짜는 잡아놔서, 아, 내 없어지면 뭐 결혼식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다른 남자 찾아가면 되겠지. 무슨 뭐, 아유, 엄마도 나이 많으니까 어떻게 살다가 무슨 뭐, 살 날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이러고.
친구는 약혼자를 뒤로 했고, 자신은 아내와 세 딸을 뒤로 했는데, 두 사람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늙고 병든 어머님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가다 보니까 물 거의 건넜는데 이 친구 우는 거야. 그거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강바닥에 서 있다. 계속 서 있다면 국경경비대 나타난 듯. 그랬다가 야, 다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숲에 들어가 담배 한 대씩 피우면서
담배 연기 한 모금에 그 답답한 마음을 날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야, 우린 제목이 못된다. 사내 대장부 못된다. 암만 이게 글쟁이들이란 게 입방안은 잘 지어도 이래서 글쟁이들이 큰일 못 치고 항상 혁명은 용감한 청년들 하면 군인들이 하는 거야. 이 선비는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안 된다. 야, 쪽팔린다. 어디가 이런 얘기를 하지도 말고. 영원히 비밀을 삼고 뭐 위험해서 비밀을 삼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게 쪽팔리는 노릇이냐. 남자가 이게 야야 어디가 부끄러워서 원래 말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고 그 친구는 한 보름 후에 결혼식을 했거든.
북한 탈출을 기도했던 첫 시도는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도명학 씨의 갈망은 모든 것에 대한 회의와 불만, 무기력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그놈 세상이 마음에 들었겠냐? 하도 가족 때문에 억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완전히 다 탈출을 했다가 되돌아서 간 사람이 얼마나 어떤 때는 가족이 다 전염병 걸려서 죽었으람 하는 생각이 다 들 때 있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막 이 세상이 믿고 막 그것들 때문에 내가 얻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장 구실도 못하고 집사람이 장마당에 나가서 이리저리 추운데 덜덜 떨며 겨우 이렇게 장사를 해온 걸 그걸 덩치 크다란 남편이 앉아서 말이야 그걸 받아먹고 그리고는 볼성사납게 책이나 들고 책에서 밤 나오나 돌아가면 동키호테라는 소리나 들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니 그 인생이 너무나 억울했고 실패하긴 했지만 죽기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에 언젠가 올지 모르는 탈북의 기회를 다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루 속에 손 것은 감출 수가 없다고 끝내 그 경을 치르고 말잖아요. 내가 그 감옥 안에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후회된 것이 뭔가 그래. 아까 그 친구하고 그 되돌았을 때 그 얘기를 자신에게 했어. 넌 정말 제목이 아니다. 사내가 자유든 뭐든 진리를 찾았으면 가족 뭐 이런 걸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가야 해야지 결국 봐라. 네가 네 자신이 그때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네가 너의 가족을 위해서 한 것이 뭐고 너를 위해 한 거는 뭐고 아무것도 없잖냐. 차라리 네가 일찍 떠나졌으면 나이가 좀 더 젊을 때 내 아내는 누구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재혼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 너는 정말 멍청한 바보다. 얄팍한 그런 마음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그 가져오는가 하는 건 내 그 안에서 통절하게 정말 피눈물이 났거든요.
가슴 속 송곳을 꾹 숨기고 살아왔던 동영학 씨가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감옥에 끌려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2004년도거든요. 2004년에 그 글을 그 썼는데 그걸 뭐 쓰자고 해서 쓴 거 아니고 아 뭐 어디 발표하려고 낸 게 아니고 뭐 그런 거를 북한이 발표 못하지. 그냥 그 이게 현실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천성이 글쓰기 좋아하니까 그냥 원고지 상태에서 펜으로 그냥 써놨던 거죠.
뭐예요?
아 북한 체제의 그 암담한 그 현실을
감이.
예, 썼죠. 그걸 감히 썼죠. 근데 뭐 어디 발표할 건 아니 그리고 또 솔직히 야, 이 세상이 이 다음에 달라지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려고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썼는데 그걸 그 보이부 스파이가 그걸 보게 됐는데 보이부 비밀정보. 근데 제가 그 비밀정보원인 걸 모르고 친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보여줬던 글.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해서 불태웠던 글이었는데 비밀정보원이었던 그 사람이 도명학 씨를 밀고 했던 겁니다.
우리 친했는데 두 명이 같이 앉아 술 마시면서 막 북한 정권을 막 욕을 해댔어요. 김정일도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사회주의는 이젠 다 뭐 이건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어쨌든 사상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 마음대로 이렇게 주고받았죠. 근데 그게 정보원인 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런 사이다 보니까 이걸 보낸 거예요. 이거를 글 쓴 것도 이렇게 보였는데 아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게 또 사진작가단 말이죠. 보니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보이부에 갔다가 필름을 바친 거지.
다행히 불태워 없앴던 종이가 도명학 씨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붙잡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리저리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 했던 도명학 씨. 자신이 쓴 것과 비슷하지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감옥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부 감옥에 들어가. 보이부 감옥에 그래서 2006년에 나왔거든요. 너무 오래 있었어요. 사실 살아나오기 용하다고 그랬는데 해수 3년 있었죠. 아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사라져버린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가족들은 장마당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우리 집은 어차피 내가 없기보다 못했어요. 아니 생활비를 타서 살고 배급 탈 때래야 이게 집에 가장이 필요하지. 북한에는 가장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장사를 막 잘하거나 아니면 그 고위급에 있거나 뭐 아주 권력기관 아니면 외화벌이 개통 뭐 아니면 외국에 막 출장 다니고 이렇게 돼서 뭐 막 그런 사람이 가장 구실을 하지. 그 일반 이런 사람들은 가장 구실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피폐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도명학 씨는 그저 잔 집안일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하겠어요. 집에서 나무나 패고 마당이나 쓰면 끝이지. 애들은 있는데 애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엄마가 장사를 해서 그 남자들은 또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남자들이 장사를 하면 망하지 않으면 계속 벌금 받아내고 잡아가지 않으면 물건 회수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한단 말이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를 바가 없는 내일. 가족들은 먹고 사는 일에 사투를 하고 있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가장이라는 자책에 다시 떠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집에 아내나 도우면서 뭐 나이 꾸미고 뭐고 그런 거 다 이젠 없고 질리고 뭐고 없고 그냥 장애인 취급받아서 그냥 나가가지고 장사나 해서 아내나 돕자. 애들 입에 밥술 들어가는 거나 그래. 그거 보고 술 한잔 먹고 그다음 그 책 읽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곱게 살자.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내가 나오자마자 한 20일 만에 느꼈는데 내가 착하게 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한 번 사고를 친 거예요.
떠나고 싶었던 결심에 횃불을 당겨버린 또 하나의 사건은 중국 텔레비전을 보다가 발각되어버린 일.
집에서 중국 TV를 본 거예요. 아니, 전 박감시원이 울타리 뛰어넘어 들어와서 딱 나 적발한 거. 중국 TV 지금 딱 나와. 현행으로 딱 나와. 그 없는 살림에 우리 할부가 또 그 단속원한테도 또 엄청 뇌물 주고 계속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날 보고 아니 다 죽다가 살아나왔는데 아이씨 며칠 만에 또 난 진짜 이게 진짜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게 야 나도 내가 그렇게 믿더라고요. 죽거나 없어져야지 내가 이게 착하게 살 인물이 아니다 이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작가 동영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